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외의 시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북한과의 대화를 추구할 것이고 미국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조성된 긴장 국면이 가라앉기를 바라고 있다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말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1일 싱가포르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북한과의 입장 차이를 계속 좁혀나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또 우리가 북한 사람들에게 한 약속들을 강조하고 싶다면서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모든 목표에 추가적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비건 대표는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그리고 공개적 또 비공개적으로 계속 관여하고 도발을 피하겠다고 약속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 직후 비건 대표 측은 북한이 계속 대화하면서 최근 미사일 발사 같은 도발을 하지 않고 협상을 통해 싱가포르 합의에 대한 진전을 이뤄내야 한다는 뜻으로 의미를 명확히 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군이 중동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미 공군은 이일 성명을 내고 아라비아 해역에서 미 항공모함 에이브럼 링컨과 B-52 전폭기가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항공모함에 탑재된 슈퍼호넷 전투기와 시오크 헬리콥터 등도 참여했습니다. 미 공군은 전폭기들이 1일 모의 폭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군은 이란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걸프 지역 일대의 항공모함과 B-52 폭격기 그리고 패트리엇 미사일 등을 배치한 바 있습니다. 한편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2일 이란과 조건 없는 대화 용의를 밝혔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이날 스위스에서 외무장관 회담에 이어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조건 없이 이란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정상 국가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보아이만에서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 해군은 2일 새벽 산동성 부근 보아이만에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날 현지 주민들과 어부들은 긴 꼬리를 가진 발광체가 공중을 날아가는 것을 목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측통들은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이 중국이 새로 개발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로 보고 있습니다. 쥐랑3라는 이름의 이 미사일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탄도미사일로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사거리 12,000km 이상의 다탄두 미사일입니다. 관측통들은 중국의 이번 미사일 발사를 미국에 대한 무력 시위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은 무역 협상과 관련해 미국을 비난하는 백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타이완이 천안문 유혈 사태 30주년을 맞아 중국의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타이완의 중국 담당 부서인 대륙위원회는 3일 성명을 내고 중국은 6월 4일 천안문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민주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중국 당국이 역사적 과오에 대해 조속히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당국이 천안문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말을 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도 중국에 대해 민주화를 공개적으로 촉구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차이 총통은 이날 해외 민주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이 경제적인 발전을 이룩했지만 아쉽게도 인권과 자유는 매우 축소됐다며 타이완은 중국 대륙의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천안문 사태에 대한 타이완의 반성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광샹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1980년대 말 발생한 정치적 풍파에 대해 중국은 이미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천안문 사태는 중국 정부가 1989년 6월 4일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던 학생과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해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은 사건을 말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흘간의 영국 국빈 방문을 위해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3일 런던에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내외는 도착 직후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찰스 왕태자 등 왕실 주요 인사들이 주관하는 버킹엄궁 환영식에 참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4일 화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 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국방장관 대행이 3일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최종 상태는 완전하고 검증된 비핵화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only acceptable end state is the complete and verified denuclearization.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국방장관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남북 접경 지역에 대한 긴급 방역을 실시하는 등 유입을 막기 위한 1차 방역 저지선을 구축했습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가끔 구름 많겠지만 평안도와 함경도, 황해도 지역 흐리고 곳에 따라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8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9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서해 앞바다 모두 0.5에서 1.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패트릭 셔너헨 미국 국방장관 대행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최종 상태는 완전하고 검증된 한반도 비핵화라고 말했습니다. 셔너헨 대행은 또 북한이 국제 의무를 준수할 때까지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이현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셔너헨 미 국방장관 대행은 3일 완전하고 검증된 북한 비핵화를 강조했습니다.
The only acceptable end state is the complete and verified denuclearization.
한국을 방문 중인 셔너헨 대행은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미한 국방장관회담 모두 발언에서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최종 상태는 완전하고 검증된 한반도 비핵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동맹과 국제사회는 이보다 못한 해결책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외교 채널을 통해 생산적인 관여에 나서 미국의 우려를 해결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셔너헨 대행은 또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때까지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stand united and firmly committed to the enforcement of all United Nations sanctions.
북한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의무를 준수할 때까지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를 집행할 굳은 결의를 갖고 단결해 있다는 겁니다. 미한 동맹에 대해서는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심 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셔너헨 대행은 미한 동맹에서 동맹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신뢰가 떠오른다며 미한 간 신뢰는 70년 전 한국 전쟁 중 맺어졌고 오늘날까지도 이어져오는 중요한 동맹의 원동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한반도의 안보와 번영을 위한 의지를 계속 발휘하고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위협들을 억제해 나갈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극심한 가뭄 피해를 입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한국의 지원 계획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We notice with appreciation your country's efforts to provide aid to those suffering from crippling drought.
북한에서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원조를 제공하려는 한국의 노력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셔너헨 대행은 이 밖에 지난 주말 헝가리에서 유람선 침몰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실종된 모든 한국인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시했습니다. 정경두 한국 국방장관은 이날 회담이 매우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대화 여건을 촉진시키고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국방당국 간의 그런 전략적 소통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에 양국 국방장관이 한자리에 앉아 대화를 나누게 된 것은 매우 시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 장관은 지금 한반도는 지난 70여 년간 고착된 냉전적 대립과 갈등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와 공존, 협력과 번영을 열어갈 역사적 전환점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나가는 데 전적으로 일치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9.19 군사합의 이행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의 실질적 완화와 남북 간 신뢰 구축을 위한 기반을 제공해줬다며 앞으로 9.19 군사합의를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 장관은 또 한국과 미국이 전시 작전 통제권,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협력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셰너헨 대행의 한국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며 정경두 장관과의 양자회담은 지난 4월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이후 두 번째입니다. 이날 회담을 마친 셰너헨 대행은 청와대로 이동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한편 한국 국방부는 회담 뒤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두 장관이 최근 한반도 안보 상황 평가를 공유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양국의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의 최근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에 대한 정보 공유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 두 장관은 미한연합사 본부를 평택 험프리스 기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승인했으며 이런 조치가 연합사의 작전 효율성과 연합 방위 태세를 향상시킬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패트릭 셰너헨 미국 국방장관 대행은 미군과 한국군의 연합 군사 훈련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셰너헨 대행은 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 뒤 한국으로 향하는 기내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셰너헨 대행은 군 수뇌부로부터 미한연합군사훈련 중단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내 병력이 필요한 군사적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한연합군사훈련 유예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매우 도발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국방장관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의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 북한의 해상 환적 근절 등 유엔 제재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국방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 지원을 위해 세 나라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패트릭 셰너헨 미국 국방장관 대행, 정경두 한국 국방부 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은 2일 아시아 안보회의가 열린 싱가포르에서 회담한 뒤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동 언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미국 국방부가 공개한 성명에 따르면 세 장관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한 견해를 교환하고 조금 더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기로 한 국제사회 공약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북한의 불법 선박 간 환적을 억제하고 저지하며 궁극적으로는 근절하기 위한 지속적인 국제 공조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완전한 비핵화가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임을 인식했다고 전했습니다. 셰너헨 장관, 이와야 방위상, 그리고 린다 레이놀즈 호주 국방장관도 전날 싱가포르에서 회담하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 비핵화 목표를 분명히 했습니다. 세 장관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모든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그리고 관련 프로그램과 시설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미국과 한국의 외교적 노력을 환영하고 이 같은 목표를 향한 미국과의 협상에 복귀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또한 한반도 평화로 가는 외교적 길이 있지만 최근 미사일 발사가 보여주듯 북한은 엄청난 위협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세 장관은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속적으로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는데도 동의했습니다. 아울러 불법 선박 간 환적과 같은 불법 행위를 억제, 저지, 근절하기 위한 국제 공조를 유지하기로 한 약속을 환영하고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셰너엔 장관은 1일 싱가포르 아시안 안보회의 기조연설에서 북한은 영내 동맹국들과 미국 영토, 전진 배치된 미군을 확실히 타격할 수 있는 단계에 가까이 왔다며 엄청난 위협이라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이와야 일본 방위상도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이 지난달 초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정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일본 전역이 사정권이고 미 본토와 유럽도 타격할 수 있다며 북한은 모든 탄도미사일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 내 엇갈린 평가와 관련해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이를 공개적으로 표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내리는 만큼 수직적 관계에 있는 보좌관의 견해가 문제될 게 없다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자신이 몸담았던 부시 행정부와 오바마 행정부 때도 북한 문제에 대한 이견이 있었지만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부 논의와 심사숙고를 통해 정책결정 단계에 도달할 수 있다면 매우 건강한 과정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견이 행정부 내 특정 관리가 대통령의 노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Yes, certainly during the Obama administration and even more in my own experience during the second half of the Bush administration when I was involved in the efforts
그러면서 북한 단거리 미사일에 대한 미 행정부 내 엇갈린 평가는 미국과 한국 국민 모두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 역시 어느 행정부에서나 이견은 있기 마련이지만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하는 만큼 이를 잘 드러내지 않는 게 일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So, I think it does speak to deep divisions within the administration. At the same time, I don't think from Trump's point of view, he does not want to
이견을 밖으로 노출하는 것은 행정부 내 분열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대통령이라면 보좌관들에게 나를 지지해야 한다고 지시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대통령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미정부 정책을 조율하는 직책이라면서 미사일 발사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를 언론에 이야기하는 건 볼튼 보좌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On the issue of is a missile firing a viol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I believe it is. I think it is a violation. But I don't think
반면 게리 세이머 전 대각관 대량 살상무기 조정관은 트럼프 행정부 내 이견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볼튼 보좌관의 상관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Yes, there's, you know, disagreement apparently within the administration, but it doesn't matter very much in the sense that You know, Trump is.
마이크 폼페오 장관과 볼튼 보좌관처럼 대등한 관계에 있는 관리들이 큰 이견을 보인다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볼튼 보좌관이 어떤 생각을 하든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이어 행정부 내 엇갈린 의견이 있더라도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볼튼 보좌관이나 패트릭 셰너한 국방장관 대행과 북한 발사에 대해 다른 시각을 보여도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다만 북한의 이번 발사가 탄도미사일 실험을 금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데도 불구하고 미한 정상 모두 그 의미를 축소하고 있는데 주목했습니다.
We would know right away that of course it's a violation because the resolutions ban all ballistic missile.
특히 누가 봐도 탄도미사일 발사로 여겨지는 이번 발사에 대해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미사일인지 여부조차 확실히 하지 않았다며 이는 어리석은 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 모두 단거리 미사일 실험에 대해서는 과하게 반응하지 않으면서 외교의 동력을 살리려고 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북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는 지적에 대해서 미 국무부는 북한의 모든 대량 살상 무기 WMD 프로그램을 유엔 제재 위반으로 규정했습니다. 범위가 모호한 WMD를 언급함으로써 대통령의 대화 의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강력한 대북 압박 메시지를 내놓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무부의 공식 입장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WMD 전체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는 지난 28일 정례 브리핑 논평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일본을 방문해 북한의 미사일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시사한 것이 행정부 고위 관리들의 평가와 다르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국무부는 그러나 북한이 이달 초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대량 살상 무기에 포함되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도 해당 사실을 확인해달라는 VOA의 거듭된 질문에 모건 오테이거스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 발언에 추가할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 합동참모부가 올해 5월 갱신한 국방부 군사용어 사전은 WMD를 높은 수준의 파괴나 대량 살상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 생물, 방사성 혹은 핵무기로 정의하면서 해당 무기의 분리 가능한 운반수단이나 추진수단은 제외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주한미군 특수전사령부 대령 출신인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VOA에 이스칸데르급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더라도 대량 살상을 유발할 수 있는 핵무기나 화학무기 탄두가 탑재되기 전까지는 대량 살상 무기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You don't describe the Iskander as a weapon of mass destruction until it has a warhead.
그런 탄두를 탑재하지 않은 미사일이 도시에 떨어져도 대량 살상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WMD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1995년 4월 168명이 사망한 오클라호마주 연방정부 청사 폭탄 테러의 경우 비료 일종인 질산암모늄이 폭발물 제조에 사용이 됐지만 이 역시 대량 살상 무기로 분류된다는 점을 애매모호한 정의의 예로 들었습니다. 다만 국무부 대변인 논평의 방점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에 찍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 부차관보는 VOA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미사일 자체는 대량 살상 무기에 해당되지 않지만 관련 운반 체계인 만큼 국무부가 문제 삼은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미사일을 작은 무기로 칭하고 한국 청와대는 평가를 자제하고 있지만 이번 실험은 모든 형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국무부의 모호한 답변에 대해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열어두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과 동떨어지지 않은 입장을 취하면서도 북한이 모든 형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동시에 알리려고 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국무부가 대통령의 발언을 뒷받침하면서 매우 모호한 영역을 다루고 있다며 북한의 이번 시험 발사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Well, I think the State Department is trying to represent the president and trying to deal with this very gray area.
미국 정부 관리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의지에 모순되는 평가를 하지 않기 위해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임스 앤더슨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WMD 생화학 방어 담당 선임 국장은 지난 29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 참석해 북한이 발사한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에 대한 평가와 러시아 기술 유입 가능성을 묻는 VOA 질문에 국무부 대변인 논평으로 답변을 대신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북한의 실험에 대해서는 비확산 체제의 준수를 요구한다고 짤막하게 답했습니다.
I'll just point to statements made by the State Department spokesman yesterday as to the compliance with various non-proliferation regimes of the North Korean tests.
같은 행사에 참석한 로버트 애슐리 국방정보국 국장은 북한의 핵 개발 상황과 최근 발사한 미사일 평가를 묻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지만 김정은의 모든 전쟁 수행 역량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We continue to watch everything that's taking place very closely because again it gets back to making sure that when our policymakers or when our senior leaders go into those negotiations.
그러면서 북한이 공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포함해 되도록 많은 정보를 선임 정책 이반자에게 제공해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답했습니다. 토마스 디나노 국방부 국방정책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 재래식 운반 체계와 전략 무기 간 핵탄두의 상호 운용 능력을 묻는 VOA 질문에 현재 북한과 상당히 어려운 협상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미국 하원에서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두 번째 상정됐으며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우선순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캐런 베스 하원 의원이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30일 발의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아테소 위원장인 브래드 셔먼 의원과 한국계 앤디 김 의원 등 캘리포니아와 뉴욕, 뉴저지 등 한인 밀집 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민주당 하원 의원 11명이 결의안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한 캘리포니아주 37선거구를 지역구로 하는 베스 의원은 지난해 6월에도 같은 결의안을 발의했지만 하원 외교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었습니다. 결의안에는 미국과 북한이 재미 이산가족 상봉 절차를 결의안 채택 60일 이내에 시작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로 미북 양측이 이산가족 상봉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미국과 북한 내 이산가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적십자와 같은 기구를 통해 이산가족 명단에 있는 회원을 연결시키고 남북 이산가족 간 화상 상봉에 미국인도 포함시키기 위해 한국 정부와 협력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시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같은 구체적 방안은 지난 회기 상정된 결의안에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입니다. 결의안은 이어 가족이라는 집단은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이에 따라 이산가족 간 물리적 또는 가상 접촉을 복원하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북한이 관계 정상화를 시도하거나 달성하기 전에 이산가족 상봉을 가능한 한 별도의 사안으로 분리해 즉각적인 관심이 필요한 우선 사안으로 다룰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그레이스 맹 민주당 하원 의원 주도로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우선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법안이 하원에서 발의돼 외교위로 회부됐으며 현재 민주당 의원 17명의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이외에도 지난해부터 2차 미북 정상회담 직전까지 한인 밀집 지역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미북 협상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우선순위로 다룰 것을 촉구하는 별도의 서한을 5차례에 걸쳐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미국 내 이산가족 규모를 2001년 기준 10만 명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그동안 많은 가족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규모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지훈입니다.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숙청됐다고 보도된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건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 관영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일 군인가족 예술 소조 공연을 관람했으며 김영철 부위원장도 이 자리에 동석했다고 3일자 1면에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취재한 사진에서 김영철 부위원장은 김정은 위원장 왼쪽 다섯 번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서 지난달 31일 한국의 조선일보는 대미 협상을 총괄했던 김영철이 당 통일전선부장 자리에서 물러난 뒤 자강도에서 혁명화 교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또 하노이 회담 실무를 담당했던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는 처형됐고 다른 주요 관계자들은 수용소에 가거나 근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보도의 진위에 대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 1일 기자들에게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부가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대집단 체조 공연을 이달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강제 동원해 혹사하는 이 공연은 북한이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 위반으로 야만적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관영 노동신문은 지난 26일 새롭게 단장한 대집단 체조와 예술 공연인 인민의 나라를 6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진행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전문 해외여행사들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10만 명 이상이 동원된 놀랍고 신명나는 집단 체조극이 돌아왔다며 평양 관광 상품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고려여행사는 올해 공연 관람료로 귀빈석은 800유로, 미화로 893달러, 1, 2, 3등석은 각각 500, 300, 100유로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북한 정부와 여행사들의 홍보에 국제인권단체들과 탈북인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토 사무총장입니다.
집단 체조를 이렇게 홍보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많은 외화를 벌어들이고 그리고 또한 체제 선전까지 제대로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너무나 많은 고생하는 북한의 아이들입니다. 그렇게 화려하고 완벽한 체조 뒷면에 몇 달을 고생하고 관리자로부터 이렇게 뭐 온갖 욕을 들어가면 훈련을 거듭한 학생들의 노고가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런 어린이와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강제 동원과 노역이 일상화돼 있지만 이는 국제인권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란 겁니다. 실제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최종 보고서에서 대집단 체조는 북한이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 위반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집단 체조에 뽑힌 어린이들의 연습이 1년 내내 진행되고 훈련과 연습이 가혹하며 체벌까지 이뤄진다면서 이는 어린이들의 건강과 행복에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착취는 어린이들이 휴식과 여가를 즐길 권리, 교육의 방해나 건강에 해로운 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명시한 유엔 아동권리협약 31조와 32조를 모두 위반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미국과 한국 등 많은 나라는 정부가 어린이 등 미성년자를 강제로 이익을 위한 국가 행사에 동원하는 걸 철저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부가 어기면 부모들의 반발로 소송을 당하고 당국자는 징계를 받기 때문에 행사 동원은 순전히 자원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이 때문에 여러 유엔 회원국은 지난 9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열린 북한에 관한 보편적 정례 검토 회의에서 어린이 강제 노동의 우려를 나타내며 북한 정부의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탈북민들은 북한의 이런 집단 체조 공연을 야만적이라며 더욱 분노를 표시합니다. 태영호 전 북한 주재 영국 대사는 지난주 노르웨이에서 열린 오슬로 자유포럼에 참석해 기자들에게 집단 체조 공연은 아동 착취라며 유럽인들이 이런 비인간적인 공연 관람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태전 공사는 자신의 저서 3층 서기실의 암호에서 재임 시절 영국 외교부 과장으로부터 당신의 아이가 추위에 떨면서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텀블링을 한다고 상상해보라는 질문을 회고하며 반성의 글을 올렸습니다. 평양에서 아이들의 집단 체조 훈련을 자주 봤지만 잘못됐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는 태전 공사는 그러나 오슬로 행사에서 두 아들을 노예의 사슬에서 끊어주고 싶어 탈북했다고 말했습니다.
As a father, I think it is my last mission to cut the chain of slavery because I thought
태전 공사의 두 아들은 바람대로 한국에서 원하던 공부를 하며 자유롭게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인권 단체들은 여전히 수많은 아이가 북한에서 집단 체조뿐 아니라 다양한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북한 교원 출신으로 미국에 사는 탈북남인 레베카 씨는 자유와 인권을 중시하는 서방 세계 국민들이 북한 정부에 돈을 내고 집단 체조 공연을 보는 건 인간의 양심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라가는 걸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이든 한국 사람이든 그 누구도 저는 보는 걸 보는 사람 있으니까는 간이가 그런 고생하세요. 보는 사람 없으면 그런 고생이 필요 없거든요. 간이 안 되면 고생인데 왜 올라가는 건지야. 저는 그거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그러나 30일 논평에서 양심과 의리는 인간의 고유한 미덕이라면서도 그 기본은 수령에 대한 숭고한 도덕 의리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기본적 권리가 북한에선 천만이 총폭탄이 돼 수령을 결사 옹의하자는 구호처럼 수령의 노예에 불과하다는 게 탈북민들의 우려이자 지적입니다. 뷰에 뉴스 김영곤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 순서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일본이 왜 북한과 정상회담을 하려는 것인지 또 정상회담이 실제로 이루어질지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지난 2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강조한 것은 북한과의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날 도쿄 영빈관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가장 중요한 납북 피해 일본인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지원을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대해 제재와 봉쇄 일변도였던 일본의 정책이 선회한 것은 지난해 봄이었습니다. 지난해 3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한국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조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표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일본에 머물고 있던 케네스 퀴노네스 전 국무부 북한 담당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북한과 정상회담을 발표했기 때문에 당시 일본이 크게 당황하고 화가 났었다고 말했습니다.
As well as Japanese government officials, and they were extremely angry with Trump.
여기에 더해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그해 4월 27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남북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렇듯 북한을 둘러싼 한반도 정세가 봉쇄에서 대화와 포용 쪽으로 바뀌자 아베 총리는 평양에 손짓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아베 총리와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북한에 전달했다고 지난해 3월 22일 보도했습니다. 그로부터 거의 매달 일본과 북한 당국자들은 몽골과 베트남 등지에서 비공식 접촉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접촉에는 일본에서는 시미즈 후미오 외무성 아시아태평양국 참사관과 총리 직속인 내각정보조사실의 기타무라 시게루 내각정보관, 북한에서는 김성애 통일전선부 실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7월 베트남에서 이뤄진 북일 접촉은 한국의 서훈 국정원장의 도움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일본 아시아신문의 마키노 요시히로 북한 전문 기자는 말했습니다.
일본 그 전부 기타무라 내각 정보관이 뭐 지난 작년 여름 계절에 북한 노동당 그 통일전략실장 여자분하고 만났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 서훈 원장의 소개로 받아서 그렇게 그 접촉을 했다고 저 들었습니다.
일본은 접촉 과정에서 납치 문제 해결과 국교 정상화를 위한 정상회담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비공식 접촉에서 경제협력과 납치 문제의 최종적인 해결책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아사히 신문의 마키노 요시히로 기자는 말했습니다.
북한 정부 입장에서는 그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역시 뭐니뭐니 해도 북한 정부가 일본 정부에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안전보장 아니고 그냥 경제협력입니다. 즉 돈이죠. 일본하고 사이에 일본이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경제협력을 지불을 얻어낼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한 부분이 있고요. 근데 두 번째가 진짜 그 납치 문제 그런 걸 좀 북한이 진실을 밝힌다고 하더라도 일본이 진짜 그대로 믿을 수 있느냐고 어떤 걸 하면 아베 총리가 납치 문제에 대해서 그 납득할 건지 그게 아직 확신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될 건지 좀 북한 정부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북한은 납치 문제와 관련해 상당히 곤혹스러운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9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평양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당시 김정일 위원장은 15명의 일본인을 납치했다고 시인하고 사과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피랍 일본인 5명을 일본으로 송환했습니다. 그러나 2004년 11월 북한이 피랍 여성 요코다 메구미의 것이라며 보낸 유골이 가짜로 밝혀지면서 양국 관계는 급속히 냉각됐습니다. 일본에서는 북한에 속았다는 여론이 확산됐고 북일 관계는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처럼 북한과 일본은 지난해 1년의 물밑 접촉을 가졌으나 구체적인 진전은 없었습니다. 북한은 또 공식 매체를 통해 과거사를 언급하며 일본을 지속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일본의 정치가들은 우리 과거 피해자들과 유가족들 앞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야 할 것이다.
올해 들어서도 일본의 대북 유화 제스처는 계속됐습니다. 아베 총리는 1월 28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북한과 과거사를 청산하고 국교를 맺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본은 평양에 좀 더 가시적인 유화 제스처를 보냈습니다. 일본 정부는 3월 13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 작성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본은 지난 11년간 유럽연합과 함께 북한 인권 결의안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상정해 왔습니다. 일본의 이런 제스처는 물밑 접촉에서 별 진전이 없자 북한에 좀 더 적극적인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마키노 요시히로 기자는 말했습니다.
일본 입장으로서는 그 자기가 좀 협상하는 생각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협상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좀 나오시라고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그 사인으로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5월 들어 아베 총리는 북한과의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5월 2일 상케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조건을 붙이지 않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일 정상회담이 아베 총리에게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위험부담도 있다고 말합니다. 우선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2002년 당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방북에 맞먹는 큰 정치적 업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동북아에서 일본의 외교적 입지가 강화되는 것은 물론 7월 참의원 선거에도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부담도 크다고 마키노 요시히로 기자는 지적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납치 피해자가 17명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5명은 이미 귀국하셨기 때문에 나머지 그 12명 계시는데 12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빠짐없이 그 와야 한다고 그렇게 피해자 가족분들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그래도 북한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한 명은 아직 그 뭐 돌아오지 못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을 때 가족분들을 그 납득시키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일본과의 정상회담은 나쁠 것은 없지만 그렇다고 크게 얻을 것도 없습니다. 북일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 지도자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중국, 미국, 러시아에 이어 일본 등 한반도 주변 4강 정상을 모두 만난 지도자가 됩니다. 이는 내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는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일본으로부터 인도적 지원이나 인적 왕래 같은 상징적인 조치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원하는 제재 완화나 경제협력 그리고 북일 국교 수립으로 나아가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이런 이유로 케네스 퀴노네스 전 국무부 북한 담당관은 올 연말까지 아베 김정은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잘해야 50%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50-50 chance is probably the most optimistic assessment.
한편 일본은 6월 5일부터 이틀간 몽골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서 북한 측에 조건 없는 북일 정상회담을 공식 제안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최홍기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최고 수준의 방역 태세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이미 남북 접경 지역에 대한 긴급 방역을 실시하는 등 1차 방역 조치선을 구축했고 남북 출입 사무소에서의 검역 조치도 강화했습니다. 서울에서 이현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의 이낙연 국무총리는 3일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최고 수준의 방역 태세를 가동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총리는 이날 총리실 간부회의에서 지금 북한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매우 빠르게 남아하며 확산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접경 지역과 공항, 항만, 양돈 농가 등의 방역에 조금의 빈틈이라도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리는 지난 1일 한강과 임진강 하구를 찾아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상태를 점검한 데 이어 오는 5일 접경 지역을 다시 방문해 방역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통일부는 3일 북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남북 출입 사무소에서의 검역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처럼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과 같은 그런 어떤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서 인원과 장비를 보강해서 거기에 어떤 철저한 인원과 차량, 뭐 소독이라든지 또 검색, 그리고 이런 출입에 대한 그런 신변 보호 문제 등을 좀 더 강화시켜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달 31일부터 검역 강화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남북협력 제안에 대한 북한 측의 답변은 아직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3일 통일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공동 주재로 국방부와 환경부, 산림청과 접경지역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접경지역 방역 방제 관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서호 통일부 차관은 인사말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 차단 필요성과 함께 남북 간 공동 방역 등을 거론하며 북한에서 답변은 없지만 답변이 오는 대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에 방역 협력을 제의했다는 것을 미국과도 공유했으며 북한이 구체적인 반응을 보이면 추가로 협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한국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1일 북한이 전날 세계동물보건기구 OIE에 돼지열병이 발생한 사실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순민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입니다.
OIE가 5월 3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한 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 농장은 자광도 우시군 소재 북상협동농장이며 5월 23일에 신고되어 5월 25일 날 확진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오 국장은 북한이 지역이동 제한과 봉쇄지역과 보호지역에 대한 예찰, 사체와 부산물, 폐기물 등을 처리, 살처분, 소독 등 방역조치를 취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접경지역 10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설정하고 위기경보 중 최상위인 심각단계 준하는 방역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0개 시군의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나 거점 소독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며 축산 차량 등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고 접경 지역 내 전체 353농가에 대한 혈청검사를 통하여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 여부를 6월 7일까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남북 접경 지역 양돈 농가에 대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1차 예방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된 이후 지난달 31일부터 2일까지 긴급 방역을 실시한 결과 접경 지역의 353개 모든 양돈 농가에 대한 1차 방역 저지선을 구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353개 농가에 대한 점검에서 의심 증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금까지 체열한 181개 농가 88건의 정밀 검사에서도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3일까지 353개 모든 양돈 농가에 대한 체열을 완료하고 4일까지 모든 검사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전체 353개 농가 중 232개 농가에 울타리 설치를 완료하고 나머지 농가에도 조속히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돼지에만 발병하는 제1종 가축 전염병인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치사율이 최대 100%에 달하지만 아직 예방 백신과 치료약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감염 돼지는 고열과 출혈 증상을 보이다가 10일 이내 폐사합니다. 1920년대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이 감염병은 주로 아프리카와 유럽 등지에서만 발생했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국과 몽골, 베트남 등 아시아까지 퍼졌고 이번에 북한에서도 발생이 확인됐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평안남도 지역은 오전 한때 흐리고 비 내리다가 오후에는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경안북도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중강지역에 오후에 비 내립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17도, 낮 최고 28도, 신의주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은 23도입니다. 중강 아침 최저 13도, 낮에는 25도, 강계 아침 최저 14도, 낮 기온은 26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오전에는 흐리고 가끔 비 내리겠고 오후에는 대체로 구름만 많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16도, 낮 최고 24도. 개성 아침 최저 15도, 낮에는 26도. 사리원 아침에는 17도, 낮 기온은 28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함경남북도 지역 함흥과 신포, 장전, 성진 지역은 맑거나 구름 조금 끼겠고 해산과 삼지연 지역은 오후에 흐리고 비 내립니다. 또 원산은 오전에 그리고 청진과 옹기 지역은 하루 종일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16도, 낮 최고 29도. 해산 아침 기온 12도, 낮 최고 24도. 원산 아침에는 18도, 낮에는 29도. 청진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은 21도. 성진 김책 지역은 13도, 낮 기온은 21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8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은 구름 조금 끼겠고 서해는 흐리고 가끔 비 내립니다. 물결은 동해와 서해 북부 해상 모두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VOA 아침 방송 청취를 위해서 단파 5875, 7365, 7485kHz로 주파수를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북한과의 대화를 추구할 것이며 미국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조성된 긴장 국면이 가라앉기를 바라고 있다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말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1일 싱가포르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북한과의 입장 차이를 계속 좁혀나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또 우리가 북한 사람들에게 한 약속들을 강조하고 싶다면서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모든 목표에 추가적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비건 대표는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또 비공개적으로 계속 관여하고 도발을 피하겠다고 약속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 직후 비건 대표 측은 북한이 계속 대화하면서 최근 미사일 발사 같은 도발을 하지 않고 협상을 통해 싱가포르 합의에 대한 진전을 이뤄내야 한다는 뜻으로 의미를 명확히 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군이 중동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미 공군은 이일 성명을 내고 아라비아 해역에서 미국 항공모함 에이브럼 링컨호와 B-52 전폭기가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항공모함에 탑재된 슈퍼넥 전투기와 시오크 헬리콥터 등도 참여했습니다. 미 공군은 전투기들이 1일 모의 폭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선 미군은 이란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걸프 지역 일대 항공모함과 B-52 폭격기 그리고 패트리언 미사일 등을 배치한 바 있습니다. 한편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2일 이란과 조건 없는 대화 용의를 밝혔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 이날 스위스에서 외무장관 회담에 이어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조건 없이 이란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정상 국가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보아이만에서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 해군은 2일 새벽 산둥성 인근 보아이만에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날 현지 주민들과 어부들은 긴 꼬리를 가진 발광체가 공중을 날아가는 것을 목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측통들은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이 중국이 새로 개발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로 보고 있습니다. G-3라는 이름의 이 미사일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탄도미사일로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사정거리 12,000km 이상의 다탄두 미사일입니다. 관측통들은 중국의 이번 미사일 발사를 미국에 대한 무력 시위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은 무역 협상과 관련해 미국을 비난하는 백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타이완이 천안문 유혈 사태 30주년을 맞아 중국에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타이완의 중국 담당 부서인 대륙위원회는 3일 성명을 내고 중국은 6월 4일 천안문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민주적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중국 당국이 역사적 과오에 대해 조속히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당국이 천안문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말을 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도 중국의 민주화를 공개적으로 촉구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차이 총통은 이날 해외 민주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이 경제적인 발전을 이룩했지만 아쉽게도 인권과 자유는 매우 축소됐다며 타이완은 중국 대륙의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천안문 사태에 대한 타이완의 반성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경샹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1980년대 발생한 정치적 풍파에 대해 중국은 이미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천안문 사태는 중국 정부가 1989년 6월 4일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던 학생과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해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은 사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흘간의 영국 국빈 방문을 위해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3일 런던에 도착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또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